부대장치가 무너지는 수가 있다. 기상, 전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4시간 식사, 전차, 4시간의 일,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화수목금토. 이러한 길은 대개의 경우 쉽사리 이어져 간다. 다만 어느 날 왜 하는 물음이 고개를 들어 놀라움에 물든 이 권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작된다는 말은 중요하다. 권태는 기계적인 생활의 행위 끝에 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의식의 운동을 시작하게 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죠.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에서 한 구절 읽어보았습니다. 까뮈는 그레고르가 난데없이 벌레로 변한 것은 하나의 은유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조건에 대해 바닥부터 회의를 품는 계기. 이를테면 개인이 철학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규칙적으로, 아니 사실은 기계적으로, 성실하게, 아니 사실은 관성적으로 계속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겹고 부질없게 느껴진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그레고르 잠자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카프카의 변신 세 번째 시간이죠.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 한 구절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까뮈는 카프카의 변신을 극찬했던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만나볼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변방의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11월에 만나볼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레고르 잠자와 비슷한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점은 다 다음 주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권태라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파격이라면 파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권태를 느낀다는 것은 위험 신호로 간주하지 않나요?
저는요, 권태를 느낄 만한 여유는 아직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마다 새로운 개편이 있잖아요.
네.
권태 느낄 때쯤 하면 또 개편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하게 되니까
네네.
저는 다행히도 아직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승열 씨는요?
저는 권태를 느끼냐 마냐 뭐 이거에 관심이 없고요.
네.
아까 그 까미의 말.
네네.
그렇다면 권태를 느껴서 개인이 철학적으로 각성하는 그 시간이 시작됐을 때
네.
과연 난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럼 성인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순간이 오면
네.
아, 무지무지 또 새로운 느낌이 아닐까.
네.
자, 그건 제 얘기였고요.
예.
이방면에 진정한 고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시인 이상인데요. 권태라는 제목의 에세이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 에세이 중에 이런 의미심장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망쇄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망쇄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다. 라는 뜻이라네요. 아까 케일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망세하고 있군요.
아무튼 이상, 시인 이상 역시 권태가 내면적 성찰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역시 카프카와 까미는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작가였나 봅니다.
카프카, 까미, 이상. 오늘 이야기하는 범위가 꽤 넓네요. 아무튼 그런 권태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말이에요.
과연 그럴지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네.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함께하는 한 달 첫 작품 카프카의 변신 책 선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민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도서 출판 민음사에서 변신 번역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감상문,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홈페이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탐 웨이츠의 타임입니다. 이 음악 듣고 카프카의 변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그레고르 잠자는 가난한 청년 가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가족 모두 그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레고르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상점 판매원으로 고달픈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 후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가족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믿음직스러웠던 아들, 든든했던 오빠였던 그가 사라지고 집채만한 벌레 한 마리만 그의 방을 지키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가 결근한 것에 회사 지배인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이지만 그레고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소연을 하려 다가가지만 지배인은 무서워하며 달아나버리고 가족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엉겁결에 도망을 치던 그레고르는 가구에 허리가 쓸려 상처를 입고 자신의 방으로 칩거해버립니다.
Gregor first woke up from his heavy swoon-like sleep in the evening twilight. He would certainly have woken up soon afterwards, even without any disturbance, for he felt himself sufficiently rested and wide awake, although it appeared to him as if a hurried step and a cautious closing of the door to the hall had roused him. Light from the electric street lamps lay pale here and there on the ceiling of his room and on the higher parts of the furniture. But underneath around Gregor, it was dark. He pushed himself slowly toward the door, still groping awkwardly with his feelers, which he now learned to value for the first time, to check what was happening there. His left side seemed one single long, unpleasantly stretched scar, and he really had to hobble on his two rows of legs. In addition, one small leg had been seriously wounded in the course of the morning incident. It was almost a miracle that only one had been hurt and dragged lifelessly behind. By the door, he first noticed what had really lured him there. It was the smell of something to eat. For a bowl stood there filled with sweetened milk, in which swam tiny pieces of white bread. He almost laughed with joy, for he had an even greater hunger than in the morning, and he immediately dipped his head almost up to and over his eyes down into the milk. But he soon drew it back again in disappointment, not just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him to eat on account of his delicate left side. He could only, if his entire panting body worked in a coordinated way, but also because the milk, which otherwise was his favorite drink, and which his sister had certainly placed there for that reason, did not appeal to him at all. He turned away from the bowl, almost with aversion, and crept back into the middle of the room.
"저녁 어스름해야 그레고르는 잠에서 깨어났다. 혼수 상태와도 같은 무거운 잠이었다. 충분히 실컷 잤다고 느꼈다. 가로등 불빛이 방의 곳곳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레고르가 누워있는 아래쪽은 캄캄했다. 그제서야 그레고르는 더듬이의 가치를 깨달았다. 서투르나마 더듬이로 더듬으면 바깥의 동향을 살펴보러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친 왼쪽 옆구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처 같았다. 길쭉하게 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팽팽히 당겨지는 느낌이 거슬렸다. 다리도 성하진 않았다. 오전에 난리통에 심하게 다쳐서 질질 끌다시피 했다. 무엇이 그레고르를 이끌었던 것일까? 바로 음식이었다. 달콤한 우유가 담긴 대접을 발견한 그레고르는 너무 기뻐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레고르는 얼른 머리를 우유 속에 쳐박았다. 우유에 눈이 잠길 정도로 탐하려던 그는 그러나 이내 실망해 머리를 들었다. 우유가 영 맛이 없었다. 결국 그레고르는 먹기를 포기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밤늦게 거실에 불이 꺼졌다. 아침까진 어느 누구도 그의 방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레고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내내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있어야만 했다. 꾸벅꾸벅 졸다가 배가 고파 깨어나기도 하면서 그레고르는 한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침착하게 처신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나를 가족들이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해.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하지만 이런 그레고르의 결심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지 시험해 볼 기회가 찾아왔다. 여동생이 그의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본 것이었다.
Already early in the morning, it was still almost night, Gregor had an opportunity to test the power of the decisions he had just made, for his sister, almost fully dressed, opened the door from the hall into his room and looked eagerly inside. She did not find him immediately, but when she noticed him under the couch, God, he had to be somewhere or other, for he could hardly fly away. She got such a shock that, without being able to control herself, she slammed the door shut once again from the outside. However, as if she was sorry for her behavior, she immediately opened the door again and walked in on her tiptoes, as if she was in the presence of a serious invalid or a total stranger. Gregor had pushed his head forward just to the edge of the couch and was observing her. Would she really notice that he had left the milk standing, not indeed from any lack of hunger, and would she bring in something else to eat more suitable for him? If she did not do it on her own, he would sooner starve to death than call her attention to the fact, although he had a really powerful urge to move beyond the couch, throw himself at his sister's feet, and beg her for something or other good to eat. But his sister noticed right away with astonishment that the bowl was still full, with only a little milk spilled around it. She picked it up immediately, although not with her bare hands, but with a rag, and took it out of the room. Gregor was extremely curious what she would bring as a substitute, and he pictured to himself very different ideas about it. But he never could have guessed what his sister, out of the goodness of her heart, in fact did.
여동생이 다가와 문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소파 밑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정말 놀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모양이었다. 금방 다시 문을 열고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머리를 내밀고 동생을 지켜보았다.
내가 우유를 먹지 않고 남겨놓은 걸 알아차릴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야. 입맛에 맞지 않아서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눈치를 못 채면 어떻게 하지?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레고르는 마음 같아선 소파에서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먹기 좋은 음식 좀 갖다 달라고 간청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여동생이 우유 접시를 보았다. 여전히 그대로인 우유를 본 여동생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대접을 집어들었다. 이런 맨손이 아니라 걸레로 싸서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갔다.
그래, 다른 음식은 가져오려는 거겠지. 뭘 갖다 줄까?
잠시 후 여동생이 들어왔다.
To test his taste, she brought him an entire selection, all spread out on an old newspaper. There were old half-rotten vegetables, bones from the evening meal, covered with a white sauce, which had almost solidified. Some raisins and almonds, cheese, which Gregor had declared inedible 2 days earlier, a slice of dry bread, a slice with butter, and a slice of salted bread smeared with butter. In addition to all this, she put down the bowl, probably designated once and for all as Gregor's, into which she had poured some water. And out of her delicacy of feeling, since she knew that Gregor would not eat in front of her, she went away very quickly, and even turned the key in the lock, so that Gregor could now know that he might make himself as comfortable as he wished. Gregor's small limbs buzzed now that the time for eating had come. His wounds must, in any case, have already healed completely. He felt no handicap on that score. He was astonished at that and thought about how more than a month ago he had cut his finger very slightly with a knife and how this wound had hurt enough even the day before yesterday.
Am I now going to be less sensitive?
He thought, already sucking greedily on the cheese, which had strongly attracted him right away, more than all the other foods. Quickly, and with his eyes watering with satisfaction, he ate one after the other the cheese, the vegetables, and the sauce. The fresh food, by contrast, did not taste good to him. He could not even bear the smell and carried the things he wanted to eat a little distance away.
"여동생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의 입맛을 시험해 보려는 듯했다. 낡은 신문지 위에 음식이 펼쳐졌다. 반쯤 썩은 오래된 야채,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뼈다귀, 뼈다귀에는 흰 소스가 굳어 엉겨붙어 있었다. 컴포도 몇 알, 아몬드 몇 알, 전에 그레고르가 못 먹겠다고 말했던 치즈, 여러 종류의 빵, 물그릇. 여동생은 사려가 깊었다. 벌레로 변한 오빠가 자기 앞에서 먹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얼른 방에서 나갔다. 문까지 잠가주었다. 그레고르는 기뻐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느새 상처도 나았는지 아무 통증도 없었다.
큰 상처였는데 어떻게 벌써 다 나은 거지? 내 감각이 둔해진 걸까?
그레고르는 어느새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인간이었을 땐 못 먹을 것 같았던 치즈가 제일 먼저 그를 사로잡았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났다. 신선한 음식은 오히려 맛이 없었다. 냄새마저 참을 수가 없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점차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루 두 번, 여동생은 그에게 썩거나 오래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레고르의 부모는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정신적 여유가 없지만 여동생은 벌레가 된 오빠를 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동생은 오빠를 대신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장으로서의 죄책감과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에 괴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전반적인 재정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Already during the first day, his father laid out all the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ospects to his mother and to his sister as well. From time to time, he stood up from the table and pulled out of the small lockbox salvaged from his business, which had collapsed 5 years previously, some document or other or some notebook. The sound was audible as he opened up the complicated lock, and after removing what he was looking for, locked it up again. These explanations by his father were, in part, the first enjoyable thing that Gregor had the chance to listen to since his imprisonment. He had thought that nothing at all was left over for his father from that business. At least his father had told him nothing to contradict that view, and Gregor, in any case, had not asked him about it. At the time, Gregor's only concern had been to use everything he had in order to allow his family to forget as quickly as possible the business misfortune which had brought them all into a state of complete hopelessness. And so at that point, he had started to work with a special intensity, and from a minor assistant had become, almost overnight, a traveling salesman, who naturally had entirely different possibilities for earning money, and whose successes at work were converted immediately into the form of cash commissions, which could be set out on the table at home for his astonished and delighted family. Those had been beautiful days, and they had never come back afterwards, at least not with the same splendor, in spite of the fact that Gregor later earned so much money that he was in a position to bear the expenses of the entire family, costs which he, in fact, did bear. They had become quite accustomed to it, both the family and Gregor as well. They took the money with thanks, and he happily surrendered it, but a special warmth was no longer present.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간신히 챙겨둔 장부에서 뭔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뒤에 생전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을 느꼈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하나도 건지지 못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실패한 후 그레고르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다. 온 가족을 절망에서 가능한 빨리 구제하자는 것. 그래서 그레고르는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덕에 하루아침에 말단 직원에서 출장 영업사원으로 승진했다. 출장 영업사원에게는 커미션이라는 형태의 돈벌이가 가능했다.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현금이 손에 들어왔다. 그렇게 돈을 번 날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돈을 올려두면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한때 그레고르는 모든 식구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로 벌어들였다. 하지만 그때와 같은 아름다운 시절은 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레고르의 돈을 감사히 받았지만 애틋한 정 같은 건 더는 오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겐 여동생이 있었다.
'Only the sister had remained still close to Gregor, and it was his secret plan to send her next year to the conservatory, regardless of the great expense which that necessarily involved and which would be made up in other ways. In contrast to Gregor, she loved music very much and knew how to play the violin charmingly. Now and then during Gregor's short stays in the city, the conservatory was mentioned in conversations with his sister, but always merely as a beautiful dream, whose realization was unimaginable. And their parents never listened to these innocent expectations with pleasure. But Gregor thought about them with scrupulous consideration, and intended to explain the matter in all seriousness on Christmas Eve. In his present situation, such completely futile ideas went through his head, while he pushed himself right up against the door and listened. Sometimes, in his general exhaustion, he could not listen any more and let his head bang listlessly against the door. But he immediately pulled himself together once more, for even the small sound which he made by this motion was heard nearby and silenced everyone.
"There he goes on again," said his father after a while,
clearly turning towards the door. And only then would the interrupted conversation gradually be resumed again.
"여동생만이 그레고르와 여전한 정을 나누었다. 여동생은 그와 달리 음악을 좋아했다.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할 줄 알았다. 그레고르에겐 비밀 계획이 있었다. 내년쯤 여동생을 음악원에 보내는 것이었다. 큰 돈이 들겠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철딱선이 없는 꿈 얘기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문에 붙어선 채로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레고르의 마음은 비참해졌다.
지금 내 처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부질없는 생각이야. 피곤해.
가장 노릇을 대신하던 큰아들이 없어진 후 가족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1,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후에는 그레고르는 부끄럽고 슬픈 나머지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서늘한 소파에 몸을 던졌다.
Often he lay there all night long, not sleeping at all, just scratching on the leather for hours at a time. Or he undertook the very difficult task of pushing a chair over to the window. Then he crept up on the windowsill and braced on the chair, leaned against the window to look out, obviously with some memory or other of the liberating sense which looking out the window used to bring him in earlier times. For in fact, from day to day he perceived things with less and less clarity, even those only a short distance away. The hospital across the street, the all too frequent sight of which he had previously cursed, was not visible at all anymore, and if he had not been very well aware that he lived in the quiet but completely urban Charlotte Street, he could have believed that from his window he was peering out at a featureless wasteland in which the gray heaven and the gray earth had merged and were indistinguishable. His observant sister only had to notice a couple of times that the chair stood by the window. Then, after cleaning up the room, each time, she pushed the chair back right against the window again, and from now on she even left the inner casements open. If Gregor had only been able to speak to his sister and thank her for everything that she had to do for him, he would have tolerated her service more easily. As it was, he suffered under it.
그레고르는 자주 그 소파에서 시간을 보냈다. 긴 밤이 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소파 가죽을 긁어대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니면 온 힘을 다해 안락의자를 끌어 창가로 가져가선 창턱에 기어올라가 창문에 기대어 밖을 보았다. 아마도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던 탓이었으리라. 예전엔 창밖을 내다보면서 해방감을 느꼈었다. 그랬었다고 어렴풋이 기억을 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다. 전에는 너무 많이 봐서 지겹기까지 했던 맞은편 병원도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주소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황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한편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두 번 보고는 그 후로 방을 치우고 나면 의자를 창가에 대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의 안쪽 덧문도 열어놓았다. 만약 그레고르가 말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여동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는 여동생의 헌신을 보다 마음 편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The The sister admittedly sought to cover up the awkwardness of everything as much as possible. And as time went by, she naturally became more successful at it. But with the passing of time, Gregor also came to understand everything much more clearly. Even her entrance was terrible for him. As soon as she came in, she ran straight to the window without taking the time to shut the door, in spite of the fact that she was otherwise very considerate in sparing anyone the sight of Gregor's room, and yanked the window open with eager hands, as if she was almost suffocating, and remained for a while by the window, breathing deeply, even when it was still so cold. With this running and noise, she frightened Gregor twice every day. The entire time he trembled under the couch, and yet he knew very well that she would certainly have spared him gladly if it had only been possible to remain with the window closed in a room where Gregor lived.
"여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 그레고르 역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여동생이 들어오는 기척만 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동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여동생은 이제 방에 들어서면 그러기 무섭게 곧장 창가로 달려가서 황급히 창문을 열었다. 금방이라도 질식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렇게 하루에 두 번 여동생은 그런 식으로 소동을 피우며 들어와 그레고르를 놀라게 했다.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내내 소파 밑에 숨어 있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알았다. 그레테가 일부러 그러는 거겠어? 창문을 닫고도 나와 함께 방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히진 않았을 거야. 결국 내가 문제인 거야.
철학적 각성의 시작. 벌레가 된 그레고르의 상황을 까미는 이렇게 해석했죠. 하지만 벌레가 상징하는 건 많습니다. 그건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일개 부품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가족들은 그런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지만 어느 순간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은 사라져버렸다고 회고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한 가족의 든든한 중심축에서 돈을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 점에서 카프카의 변신은 현대사회에서 기능성으로만 평가된 인간의 비극을 고발하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족과 나눴던 애틋한 정마저 사라져가는 가족의 현실. 발표된 지 98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해서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아직까지 문제적으로 해석되고 계속 읽힌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고요. 카프카의 변신과 함께 한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카프카의 변신 시고르사를, 알마에서 임지선의 청춘 에세이 현시창을, 뮤직컴퍼스에서 프랑스 가수 파트리샤 카스의 새 앨범 가스샹트 피아프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홈플러스 식품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7시 대학로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죄와 벌,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개인이 주체할 수 없는 속도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음악이었습니다. 트레이시 챕맨의 Fast Car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거는 Strokes의 Hard to Explain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음악은요. 오, Dark Again의 Alone Again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변신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